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네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전신불수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이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네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멀리서 그 병자를 메고 온 것 같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심 끝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밖에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붕이 팽팽하게 됐는데 그리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병자를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누운 채로. 그 장면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비난하고 분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관계없이 일편단심 그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침 상태에 제 네 사람이니까 네 모퉁이에서 정확하게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멀리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위에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분노하고 욕할 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사과하고 그 변상할 생각까지 다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세요. 여기 저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라 그랬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병을 고친다든지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면은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그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는 먼저 구원받은 네 사람,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무슨 병자든지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 줬을 겁니다. 무조건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 말이죠. 물론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고침 받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상 네 모퉁이에 줄을 연결시켜서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병자에게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고침 받고자 하는 의지를 아마 심어주었을 거예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여기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본인이.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멀지 않아서 죽어야 되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오후 되면은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방학 때 되면은 몇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노인 목사님 한 분 앞세워서 시골에 다니면서 또 전도도 하고 하여튼 극성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나는 천국 제일 앞자리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한 분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건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재주가 있어도 그건 육이지 영이 아니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한 번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이상 여기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참 믿는 거다고 생각해요. 주일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 철학 기도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잘 믿느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거듭났는가 이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에 가서 굉장히 좋아한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체험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나 이제 죽으면 지옥이다. 예. 그때는 벌써 농촌교회를 맡아서 2년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요, 설교할 때요. 사람들은 제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하고, 설교, 어린 사람이 설교도 잘한다고 말해주고, 그런데 나는 거듭난 확신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확신을 가졌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어요. 머리로가 아니고 이제 양심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거듭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를 잘 믿는다고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와 헌신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확실한 사실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만 해서 교제하는 게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인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구원받고 교제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어요.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착한 일은 멸망받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일깨워준 후에 이 네 사람이 그 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심이 얘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온갖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십니다.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계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하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사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기양스럽지 않았다.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은 조금도 기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 육신의 생명은 100분이라도 죽을 수 있다. 바울사도는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로 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결국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사도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응?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소망도 미련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척, 이웃 사람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사이 없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회가 며칠 안 남았죠. 7월 11일부터 수양회가 시작돼서 7차례. 한 번에 한 만 명, 이번에는 그 만 명보다 더 모일 것 같은데요. 저는 수양회 때 되면은 7주간을 아예 수양관에서 살 각오를 합니다. 거기서. 저뿐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목사님들 뿐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로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네 사람이 그 병자를 이제 설득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고자 하는 마음, 병 고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의 믿음만 아니라 저희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 끼고 영혼이 있는지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멸망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실을 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그게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 보고 칭찬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예? 그러면 아이고 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나는 큰 상 받. 흑산파도 소굴이 비행기 붕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는데 볼 수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희생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를 몇 사람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 잃고 살면서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닙니까? 나는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자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영적 예배고 산지예사가 된다고 하셨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잘 믿는 줄 알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사도를 사랑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옥중에 가 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쓸 것을 돕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을 뭘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 그랬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랬죠. 예. 그 협력이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십자가 옆에 협력자를 세 개를 썼어요. 예. 그 화합을 협의라 그러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리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에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전도해서 그 여자가 구원받으세요.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잘 압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바람둥이인 것 같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여섯이나 자기 남편 아니죠,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물길로 가는데 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낮에 물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비록 죄는 많아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도 다 지적하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난 김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변절자라고 아주 개같이 이렇게 무시하고 취급했어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를 참으로 예배할 때 온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죠. 그 말씀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물동이고 뭐고 내버려 놓고는요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서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다 말한 이 사람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과거에 부끄러운 그 죄악성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알더라. 와보라.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 너무 확신이 있고 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났구나.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쫙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로 모시고 가서 이틀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네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28절에 보면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세요. 자기 마음에 먼저 믿어지는 사람이 그 확신 있는 말을 힘이 있어요. 사람의 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방법입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가 먼저 구원받으면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친척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먼저 자신이 확실한 믿음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교회 다닙시다. 예, 교회 나갑시다. 교회 데리고 나가면 그 전도하는 줄 알아요. 교회 이미 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겠어요? 예, 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죠. 예. 그리고 먼저 구원 받은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건 뭘 말해요? 예? 예, 흉년 때 말해요. 양식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탁 틀어서 삶아 먹으면은 씨앗이 없어지죠. 예? 이걸 심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아니 뭐 씨를 뿌린 사람이 왜 울면서 뿌려요? 네? 씨를 뿌리면서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먼저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지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옥 가기로 아주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말은 내버려 두지 마라고 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 받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구원받도록 해주라고 말해요. 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어 하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당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예, 내가 어떻게 압니까? 뻔뻔스럽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멸망받을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서 지옥 가게 한다면 그 책임이 없느냐고요. 응?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거짓말도 잘하네. 응?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을 가만히 내두면은 그냥 멸망합니다. 응? 혼자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않으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기며, 네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냐. 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뭐라? 죄니라. 예. 옆에 굶어죽은 사람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고, 내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방금 사고가 나서 죽게 된 사람 보면은 안 됐다. 응? 나 바쁘니까 그냥 갑니까? 아니요. 만사 제쳐놓고 그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비상 전화를 하든지 그 사람 싣고 병원으로 가든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은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거다고요.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야. 선 최고 선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귀찮다고, 힘든다고, 내 바쁘다고 모른 척 하면은 네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려고. 무슨 행위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행위. 예.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 행한 거, 죄를 짓는 일이, 그게, 아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악한 일, 범죄하는 일은 안 할지라도 선한 일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여기 잠언 24장에 멸망받게 된 영혼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행위? 멸망받을 영혼을 전도하지 않은 일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응?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다. 우리가 자주 이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큰, 그 대회가, 전도 대회가 수양회지요. 예, 학예 수양회 때. 7차례 연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숙소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숙소를 짓기 위해서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수양군 아시죠? 예.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수양관은요, 예, 방이 480개예요. 지금 현재 수양관에 있는 것과 숫자가 비슷합니다.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석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 서로 협력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하고, 예,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살육에 되게 된 자를 지옥으로 끌려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냥. 예.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알지 못했노라. 그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메고 왔습니다. 예,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 중풍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병 낫는 것보다도 지옥 가는 병이 생겼어요. 죄병입니다. 그거는. 그것부터 고쳐줘야 되죠. 예, 그래서 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주니까 뜨거운 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병고침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하시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예, 그러셨죠? 예, 예. 근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됩니다. 예.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죄인들이 예,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는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 죄를 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것은 훗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하러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이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하러 어떻게 대신 죽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냐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 It's finished.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뭘요? 우리 죄를 사는 일. 예.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지일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제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치워버렸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은 대신 갚아주었다 그 뜻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입니다.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이 중보금경제에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금방지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리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참남하다고 해요. 구절을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중풍병자가 네 죄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네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중풍병자 누워서 전신 불순이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는듯 하더라. 제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네 상을 들고 가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전신불수가 꼼짝 못하고 누웠는데 뭐 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했느니라 이 말은 제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제사하는 일은. 예. 그런데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사했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그 침상을 친구들이 메고 왔지만 이제는 이 사람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도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 말하기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느니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이적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게 하는 특권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 받아서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건 뭘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캐트릭에서는 그 성경을요 완전히 곡해내가지고 교황이 제사하는 권세를 받았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신부들에게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맡겼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면은 신부가 하는 말이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증거하면 사함받고 그대로 둔다는 건 전하지 않고 놔두면 멸망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요.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말씀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바뀌었느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존귀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증거하면 삼받고 증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랬죠. 이건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오면은 바울사도가 말하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다가 그 성경책을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가져가다가 어디 가십니까? 저기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요? 성경 가지고 예?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뭐 비행기 안에서나 예, 버스 안에서 성경을 탁 펴놓고 예, 보란 듯이 성경 읽는 사람 보면은요, 야, 좀 존경스럽더라고. 사람 믿음이 어떤지.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한마디 해놓고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니 그렇게 부끄러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있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받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죄산받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심판받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거예요. 예,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은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재산받은 동시에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자 이번에 우리 학예 수양회 때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보면은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수양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복잡한 교통을 안내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주방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구전 일을 하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일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